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내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린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예, 이 5장 이하로 이제 보면은 성전 건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전을 짓기 위하여 사실 여기까지 온 거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 하나를 갖추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출애굽을 시켰나? 왜 광야의 시간을 거쳤나?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 그리고 왜 사울과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까지 왔나? 그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역사의 큰 흐름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별 관련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한 성전이 탄생하듯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긴 시간들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여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하고 새로운 관계를 또 맺게 됩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직접 뭐 이렇게 뭐 친분 관계를 맺은 건 별로 보이지 않지만 어쨌건 다윗 왕 때 다윗의 왕궁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물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 선대의 그 아름다운 관계, 친분 관계. 어떻게 보면 조금 히람이 뭐 일방적으로 짝사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베풀었던 호의를 아들에게 그대로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1절을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지금 아마 다윗이 요청을 했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이 이 다윗이 나라를 융성하게 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다윗과 잘 지내고 싶다, 친분관계나 화친관계나 조약관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짓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은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오게 되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손길이 오면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우심이구나, 이걸 우리가 얼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작은 호의 하나, 작은 선물 하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해지면 뭐 이런 걸 가져왔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작은 정성, 작은 선물이라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따뜻한 말 한 마리도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면은요, 이 그렇게 히람과 다윗, 또 히람과 이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빛나게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아마 얼굴에 빛이 난다면 친구를 잘 둬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얼굴이 빛날 줄로 믿으십시오. 그냥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 아닙니까? 홀로 어떻게 삽니까? 누구를 만나냐, 누구와 얘기하냐, 누구로부터 도전을 받냐, 누구와 비전을 나누느냐, 이게 다 여러분들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얼굴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잘 못 지내는 사람보다도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이 없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옆에 두고도 그 친구를 이렇게 어둡게 만든다면 서로 간에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이게 보니까 호의를 가지고 베푼단 말이에요. 또 그 호의가 또 돌아오고 그 호의가 부모와 부모 간의 이 호의였는데 자녀와 자녀 간의 호의로 내려가고 이런 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다윗 아버지로부터 왕좌를 물려받는 것, 권력을 물려받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고 신앙과 함께 물려받은 증거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다윗을 만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알기를 합니까, 모세를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하고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걸 우리가 정말 감격하게 되면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는 일이죠. 예. 별로 안 놀래는. 그 여러분들이 뭐 사람한테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더 영향을 받습니까? 또 혹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2000년, 4000년 분들이 사람들이지만은 노아나 무슨 그런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이 얘기를 안 나눴을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교류하고 교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하고 지혜를 날카롭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예.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제 즉위할 때 왕위가 됐다는 것을 알고 친선 사제를 보낸 데 대해서 이제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전인데 어쨌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때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지예요.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다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짓고자 했지만 그때는 전쟁 시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샬롬이신데 하나님이 샬롬이라면은 그 샬롬의 전을 짓기 위해서는 샬롬의 시대와 샬롬의 환경과 샬롬의 모든 샬롬의 여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일을 할 때가 있고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아 이때가 일을 할 때다. 이 때를 분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늘 때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때를 분별하는 것,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일을 좀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잠잠히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이걸 우리가 참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드디어 성전 시대가 도래됐다는 거예요. 이 성전 시대가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도래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성전 시대가 도래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또 세례받을 터인데 가서 잠잠히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 시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임함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탄생했다. 예. 그리고 성전 시대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다윗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윗은 떠났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태평 시대가 열리더니 그때 비로소 공사가 시작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건축하기 좋은 때가 된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싸우느라고 언제 뭐 건축 자재 나르고 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로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삯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자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으니까 당신이 이 백향목 제목을 좀 공급해 주시오. 예.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정말 아름다워요. 예. 그 나무를 보면 그냥 기가 막힌 나.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할 때 카드에 그 은가루 금가루 뿌리던 나무가 다 백향목 나무들 주로 그 나무들이 예뻐요. 뭐 옐로스톤 파크에 들어가면 세콰이어 이런 거 뭐 100미터씩 올라가는 큰 나무도 있지만 그건 뭐 크기만 했지 사실 뭐 멋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정말 나무가 너무 풍성하고 잎 가지가 풍성하고 해서 모양이 아주 위용이 자태가 있던 대단해요. 레바논에 가서 보면은 이 산 중턱에까지 백향목들이 쭉 있는데 그걸 보면은 참 감탄이 절로 나요. 나무가 얼마나 나무가 이게 멋있는지. 그걸 이제 재료로 쓰기 위해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 부탁을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예.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다. 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겸손한 태도란 말이에요. 겸손이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금은 이게 뭐 시돈보다 훨씬 이스라엘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보내라 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지만 도대체 나무에 관한 벌목에 관한 당신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고 부탁하는 거하고 그냥 뭐 우리가 뭐 돈으로 살 테니까 다 보내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탁을 하든 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부탁하는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 겸손은 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상대방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 아니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을 인정하는 게 겸손의 출발점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잘났어요. 예. 내 눈에 잠시 그게 뭐가 잘못 씌어가지고 나보다 못해 보였을 뿐이지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훨씬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뭐 있고 좀 뭐 배우고 하면은 뭐 좀 뭐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거나 좀 뭐 가방끈이 짧아 보이거나 하면은 그냥 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태도를 안 버리면은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게 깨져야 그게 구원이 임한 거지. 그게 안 깨지면은 여러분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들고 괴물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예. 모르는 분,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고약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바리새인이 됩니까? 이 시대는 바리새인이 없습니까? 남을 인정 안 하는 종교인들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낫습니다. 당신들이 잘합니다. 예,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데 남을 낮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낮게 여기라는데 남을 낮게 여기라는데 뭘 하더라도 우리는 차별의 근거를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걸 확인해야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는데 이 죄인의 본성이란 말이죠. 내가 같이 있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들 불안해하는 게 이게 죄인의 불안이고 죄인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게 없어야 돼요. 그게 없어지면 뭐 사람이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잖아요. 인정하고 사는 것보다도 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는 것보다 스트레스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 뭐 그래 뭐 비난하면 아, 그걸 당신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 아, 뭐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랑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국론을 쓴 참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 자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두 나라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면은 세상 나라가 생기고 하나님 자랑하면은 천국이 생긴다 그랬어요. 간단한 얘기죠. 그 세상 나라라는 건 전부 자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자랑할 거리 없나? 내 자랑거리 쌓아가고 내 자랑거리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사는 게 세상을 만드는 길이고 예. 우리 인간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나? 다 위로부터 온 건데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고 살면 그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라도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도 우리가 우리 자랑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자시다면 자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간증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비밀로 잘 간직해라. 사방에 떠들고 다니지 말고 하다가 뭐 이상한 자랑이 되고 변질되는 자랑 만들지 말고 우리 교회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더러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람이 7절 8절입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한은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놀라운 사실은 히람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예. 찬양이라는 건 여러분 축복받은 것을 감사로 되돌리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이 축복받았구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구나. 그 축복에 감사하는 것. 아, 축복이야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는데 자기가 왜 감사해요? 근데 그 마음이 전해지면은 남이 축복받았는데도 내게도 감사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어떤 이게 조금이라도 전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거 잘하면 좋은 신앙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저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여행 선교 여행할 때 뭐 이거 한번 자기를 막 시도로 떠받기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예,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예,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생겼을 때 예, 12 같이 읽습니다. 시작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러 다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쭉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 보니까 예, 이제 어떻게 운반할지에 관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예, 약조를 다시 맺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 맺었던 화친의 약조가 그 아들 대까지 이르러서 화친의 약조를 맺었는데 그걸 오늘 보니까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침묵하게 되었고 지혜를 받아서 침묵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 약조를 맺게 되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성격이 넓고 내가 사람이 좀 큰 사람이죠.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은 누군가와 화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늘 다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이유는 그게 여러분 함께 친하게 지내고 화친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돈 왕 히람하고 두로 왕 히람하고 이게 또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더니 뭐 하다못해 백향목하고 잣나무 좀 신청하는데도 당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풀고 그래서 지혜롭게도 화친 조약이 맺어져서 성전 공사를 위한 토대가 이렇게 마련되어 가는 겁니다. 돈 주고 사오면 끝이지 뭐. 사람 품꾼 부르면 되지 뭐가 아니라 그 모든 성전을 짓는 모든 기초가 예,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걸 하나하나 다 재해나감으로써 성전의 토대는 단순히 터파기를 하고 공사장 뭐 털을 만들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관계, 예,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맺어가는 이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예. 이거 돈 있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 있으면 다 짓는 줄 알아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전을 짓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관계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그걸 충분히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을 성전으로 짓는 작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예. 수많은 여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예수 믿는 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신 게 어머니 뱃속부터인가? 그 이전인가? 모세시대부터인가? 아, 깨달은 게 바울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사.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깨달음의 깊이라고 뭐 하는 거 꼭 이렇게 뭐 일치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점점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 신앙의 뿌리는 어떤 사람들은 뭐 3대, 5대 모태 신앙이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시대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준비된 거라는, 다 예비된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분이 준비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제가 뭐 조금이라도 트럭만큼도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다고 자랑을 하겠어요? 뭘 떠들기를 하겠어요? 뭐 그저 그냥 뭐 눈물만 지을 뿐이죠. 그게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도움이란 없습니다. 그게 시편 121편 1절 2절의 고백이고 탄식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일이 지금 되건 안 되건, 형편이 풀렸건 안 풀렸건, 이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지혜롭게 맺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비결이 뭡니까? 나보다도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전략상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뭐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정말 저걸 찬양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영광은 그분이 세세로 받으셔야죠. 인간이 영광을 가로채다가 나중에 벌레 뭐 묵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보도물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도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보니까 연 인원을 내가 세보니까 27만 명이에요. 연 공사 인원이. 예. 근데 이스라엘 인구 수를 따지면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약 5% 정도가 동원이 돼요. 예. 전 인구의 이스라엘 인구의 5%가 여기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로도가 많겠어요. 그게 사실은 성전이라든지 모든 공사에 이런 막대한 인력이 동원된다는 게 명암이 엇갈리는 일이라는 걸 지금 복선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공사에 동원되니 오죽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 이렇게 나무를 뗏목으로 이렇게 실어 오면 되는데 너무 사람을 많이 쓴 거예요. 그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 이렇게 조서로 놓게 하면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다 갖추는. 아직 지금 기초 작업이 안 됐어요. 다 지금 그 자재 모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어쨌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인간 관계로부터 비롯된 궁극적인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잘 못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투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 참 겸손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성전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간에서도 절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의 겸손으로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 겸손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